개혁개정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주제를 상고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도 저는 사도행전 강의를 잠깐 멈추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1장에서 지난주일에 상고한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나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학벌 자랑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뭐 있나요? 뭐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저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들과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노예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잖아요. 또 여자나 남자나 그런 남녀 유별이 있었던 사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구분들이 사실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혹은 안 만났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걸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걸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혁명적이라는 건 너무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사회적인 잣대들과 사회적인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누군가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사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음을, 근데 이 복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어떤 사람들은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많은 경우에.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분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1장이었죠.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결론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바울의 논리는 일관되고 정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걸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삽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주일이라고 하는 하루에 한정하고 또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한정한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린 그냥 이중적 삶을 살아가면 돼요. 월요일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의 모두로 쭉 살아가다가 토요일날까지 주일날 올 때 우리는 모두를 바꿔서 또 예수의 모두로 바꿔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한번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한국교회라고 할 것도 없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되는 질문이 이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 건가?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 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진짜인가? 실제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일상에 이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죄송합니다. 구질구질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야?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내 삶을 어떻게 다르게 살게 만드는 거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오늘 십자가의 도를 오늘도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읽은 13장 4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극한의 수치와 비참함을 한 몸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력하게 죽는 모습을 요한은 봤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몇몇 여인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앞에서 봤든지 못 봤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수치와 비참함 가운데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요. 유대와 갈릴리까지 삽시간에 그 소문은 퍼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예수님의 그래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는 사건은 정말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었겠습니까? 망연자실하고 그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제자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분위기죠. 뭐 이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저는 예수님은 되게 매력적인 분이셨음에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지만은요. 그런 매력적인 분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런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지 않은 성품, 죄로 말미암아 비뚤어지지 않은 인격,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형상을 인성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드러내셨던 그분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사랑하는 분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 이런 사랑을 경험해본 적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몰려오는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탈함 또는 두려움, 우리의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의 상태 가운데 그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된 제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 정도로 그냥 어떤 역사적 사실 정도는 내가 부정하지 않아 하는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여러분이 대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 의미도 없을 거란 얘기죠. 그냥 지적 동의죠. 난 부정하진 않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대반전이었죠. 세상에 이런 반전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극단적인 수치와 비참함을 짊어지고 무력하게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사흘 후에 살아나신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걸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대반전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이 지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지금 그러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봤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식사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언젠가 오셔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그들은 그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흐름을 보세요. 부활 사건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 사건이 없다면 사도행전도 없을 것이고 서신서들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사도들이 변화된 모습, 사도행전에서 이 겁쟁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지 설명할 길이 없죠. 그들이 가졌던 그 한없는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허탈함은 충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탁월한 성도들이 가졌던 부활신앙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부활이라는 것은 노골적으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못 믿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 부활이라는 거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도 그들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도마의 마음은 사실 이상한 게 아니라 모자라는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야말로 대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들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구약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대반전의 사건이었고 역사의 대반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를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활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나 믿지 않았던 사람이나 다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있으면 나머지 열매들이 익을 거니까요. 신자들에게는 적어도 주님은 이런 소망을 주신 거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주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삼게 만드신 것이죠. 주님께서. 또 이뿐만 아니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는 만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 슬프죠. 그러나 슬퍼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겼던 일들이 정말 헛수고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누가 미쳤다고 순교를 하겠습니까? 역사 속에 그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은 뭐 미쳤다고 그 고생을 합니까?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왜 그렇게 그 모진 고초를 다 감당합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나오면 되죠.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주를 섬기는 수고와 고생은 절대 헛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비참함 속에서 외롭게 죽어갈지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극단적인 죽음을 통해서 극단적인 죽음이지 그게 무슨 보통 죽음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런 극단적 죽음에 가까운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하시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생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질문이 얼마나 많아요.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질문 말고요.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과 질문들이요. 그 질문들을 욥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대반전이었듯이 우리에게도 대반전의 날이 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신자의 현재 삶에서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는 그날 저는 죽으면 부활할 거 알아요.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의 삶이요. 오늘의 삶이요.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복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복됨은 어디 있습니까? 그 복됨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고린도 교회에 왔던 거짓 교사들이 주었던 대답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주는 답변이니까 틀린 답변이겠죠. 거짓말이겠죠. 그들은 번영복음이 말하는 전형적인 답변을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러면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희의 삶에선 더 이상 십자가, 고난, 수치, 비참함, 구질구질함, 짜증남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물러간 거고 가난, 고통 다 물러간 거고 이제는 너희는 부활의 주를 승리한 사람답게 섬기는 거야. 너희가 만약에 가난하지, 너희가 만약에 고통스럽지, 고난이 너희에게 삶에 찾아오지, 그거는 다 너희들의 죄와 관련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쉽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의 답변이 먹혔다는 거예요. 왜 먹혔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지배적인 문화가 그것과 맞아떨어졌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이 그 대답과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BC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의 식민지로 한 100년 전에 황폐화되었던 고린도를 재건합니다. 화려한 도시로 재건합니다. 그리고 1세기가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 로마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종교의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 로마의 종교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 하면요. 신이 자비함이나 관대함이나 선함이나 이런 걸로 신적 존재임을 증명하지 않아요. 신이 신적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뭘까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잔인해도 상관없어요. 힘으로 신은 신됨을 증명해요. 그런 신들을 섬길 때 추종자들도 그 신처럼 자신들도 강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그들은 그 종교 속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힘. 권력, 강함을 추구하고 숭배하는 사회였다는 거죠. 우리 사회하고 똑같지 않아요? 약한 걸 누가 좋아합니까? 사실은 이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가치들을 한 5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그들은 부를 아주 그 물질을 숭배했고 그들은 스포츠에 미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와 이 돈은요.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 이 세상과. 그리고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말. 연설이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사람이. 연설을 잘하면 아주 요즘도 그렇잖아요. 유튜브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진리인가 상관없이 말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한테도 너 말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뭐 말을 못했으면 얼마나 못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정말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끌어당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거짓교사들로 들어와서 감칠맛 나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적인 방조. 이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 신전 창기가 1,000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도시 안에. 저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 고대 도시였던 고린도는 21세기의 세계, 특별히 한국과 얼마나 닮은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 아테네의 희극 작가였던 아리스토파네스는 이 1세기의 고린도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450년쯤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주전. 근데 이 사람이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좀 역사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썼어요. 헬라어로요. 이 사람 그리스 사람이니까, 아테네 사람이니까. 코린티아제스타이. 뭘까요? 고린도화 하다. 고린도나이제이션이에요. 고린도화 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음행하다는 뜻이에요. 성적으로 음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가 가죠.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좀 두려웠죠. 그래서 아 여기는 빨리 떠나는 게 상책이다 라고 판단할 때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여기에 내 백성이 많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바울은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런 문화들과 완전히 대립되는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문화들을 가진 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도전적인 일이었겠습니까? 문제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교사들이 와서 야 그게 아니야. 니네는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포기할 것도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셨으니까 니네는 다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거짓교사들의 답변에 크게 호응을 했던 거고요. 바울의 사도성마저 의심하게 된 거죠. 바울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고 고생하는 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부와 권력과 성공과 건강과 세상에서의 만족을 약속하는 번영의 복음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복음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삶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 상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시작했고 고린도 전서 1장부터 그래서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피투성이로 죽어간 죄수를 신으로 섬기는 기독교 복음은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했죠. 고린도의 고린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안 맞는 것이었어요. 힘이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약함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예수님은 강하심으로 부활하셨잖아.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바울은 끝까지 십자가를 끌고 가냐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왜 부활을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버리고 부활만 말하면 기분 좋은데 왜 십자가를 끝까지 가지고 평행선처럼 가지고 가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게 만약에 부와 성공과 권력 같은 것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더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더 뭔가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요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지금도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당이라고 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 안에 십자가의 원수들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대반전이에요. 맞아요. 언젠가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내가 비록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었지만 뭐 대단한 걸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반전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은 오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의 삶의 부활의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의 답변을 들어보죠. 바울의 답변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이다.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적 삶이다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거를 받고 그 잔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본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더 궁극적인 사실이죠.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십자가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죽음과 같은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해야 되는 게 거짓 교사들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약하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 로마 종교의 관념으로 보면 강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약하대요. 그리스도도 약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바울은 삶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함과 무력함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비참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울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이런 약함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장차 부활의 날이 오면 우리는 대반전의 날에 살아나게 될 거야.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항상 멀든 가깝든 간에 그 미래에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도 해요. 4장, 5장 가면, 5장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학 용어는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종말이라는 거는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작됐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결정적으로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비록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너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하늘의 시민권이야 너희들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더 중심된 시민권, 소속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새 시대에 들어와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부활한 다음부터 내 인생의 새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새로운 시대가 명백하게 도래하였고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서는 그 미래에나 경험하게 될 것이 신자들의 삶에서는 경험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작된 종말론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함을 통해서 경험한다. 약함을 통해서 경험한다. 그 신자의 삶은 역설인 거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 역설적인 얘기를 고린도후서 전체 내내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과 9절에서는 우리의 확신은 어디를 어떻게 주어지느냐. 낙심을 통해서 확신이 주어진다고 말해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결핍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4장으로 가게 되면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경험하지? 죽음을 통해서 경험한다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환란이 있으면 슬프지 슬프고 낙심이 되지 어떻게 기쁨을 경험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 풍성함이 경험된다고 마게도니아 교회 얘기를 하면서 8장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부에서 12장에서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경험해 라고 얘기해요. 이 약함을 통한 강함, 이건 우리 안에서 시작된 종말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최고로 건강하고 예수 믿으니까 최고로 똑똑하고 예수 믿으니까 최고로 연봉이 높아지고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복음은 너희들의 삶의 상태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약함과 나의 약함이 만나요. 연합이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강하신 그리스도와 지금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연결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날마다 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어떤 렌즈로 바라볼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심지어 부활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고통과 슬픔, 약함과 패배가 없는 삶이 되게 만들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버거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고통과 슬픔 속에 던져질 때가 있고 약함과 무력함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죠. 도대체 믿음이 뭐가 도움이 되는데? 예수 믿는 게 무슨 도움이 돼?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왜냐하면 바울은 약하고 고난과 슬픔이 그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으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이잖아요. 이들이 너 진짜 사도 아니지? 라고 공격하는 이 공격 앞에서 바울은 그냥 약한 사람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그냥 면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얘들아, 나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중반에 보면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들은 버림받은 자라고 바울을 봤어요. 왜? 사는 게 뭐 별 맛이 없으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바울은 내가 강함으로써 너희를 약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약함으로써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한 걸 너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진짜가 뭔지,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싶어. 복음이라는 것은 봐, 날 봐. 뭐 모든 게 다 잘 되잖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너무 허접합니다. 근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신자의 매일의 삶에서 겪고 살아가는 약함과 무력함과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4장이에요. 4장 8절. 8절부터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울사도의 삶의 자리였어요. 늘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이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이거 알았어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 삶이 늘 죽음에 처해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 능력을,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칼빈은 그렇게 봤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으로 이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17절 이하부터 나와요. 우리의 몸이 이제 다 쇠해서 죽어질 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그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활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영화롭게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얘기를 12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모르지만 아마 그거는 바울이 가진 치명적 약점이었을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 근데 하나님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충분해. 내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얘기하셨을까요? 말하자면 이거죠. 은혜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표현하시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자격도 없다는 것. 내가 너하고 같이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너하고 같이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네가 구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너 자격이 없어. 내가 너하고 같이 있는 게, 내가 너하고 동행하는 게, 내가 너와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있는 게 은혜야. 그리고 이거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면 돼. 네 육체의 가시, 너의 약점, 치명적 약점이 없어지는 거.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너하고 같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공헌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약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냥 이 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육체의 가시를 얼마든지 한순간이라도 제거하실 수 있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을 끌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낮음, 무능함.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내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셨고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벌거벗겨짐을 경험합니다. 그 복음 앞에서 우리를 수식해주는 온갖 강함의 수단들이 다 벗겨지고 무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직면합니다. 복음 앞에서. 내가 내 잘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약하신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약함과 실패와 수치와 외로움과 두려움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셨을 때 그는 이런 정말 납득하기 힘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12장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약함의 순간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고 맛본다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죠.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과 두려움이 끝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죠.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단박에 없어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그 약함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겁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드러내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신자인 우리는 늘 약하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와 복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맥체인 캘린더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데 골로새서 1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설교문 다 써놓고 맨날에다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썼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네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운 날만 가득하기를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죠. 슬픔으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이게 우리의 부름받은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